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옛날 사람들은 신도 사람처럼 형체를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형체를 지니지 않은 신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은 이런 형체를 지녔거나 지녀야 한다는 머리와 마음속의 생각, 상상, 바람을 쫓아서 자신들의 손으로 신상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땅에 출현한 모든 신상들의 출처는 인간의 머리와 마음 그리고 손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금속이나 돌덩이로 만들어진 신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예술적인 작품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출처인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령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모든 금은 보화를 총동원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경배함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진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친히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지만 하나님의 형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신명기 4장 15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셨다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상처럼 하나님 역시 당신의 형상 속에 갇혀있는 분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한적인 형체를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각자와 항상 개별적으로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은 보화로 당신의 신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 빚어내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신상 속에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요. 인간이 만든 유한한 신상 속에 가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도 사람처럼 형체를 지녔다고 믿는 인간이었기에 인간의 발상으로 형체가 없는 신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출처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일 수는 결단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시냐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자존자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출처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세계 불가사의로 불리던 아테미 신전 속의 아테미 여신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24개의 유방을 달고 있어도 사람의 머리와 마음과 손이 출처인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아테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베소였지만 바울의 선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심지어는 마법사들까지도 은 5만 드라크마나 되는 마법책들을 몽땅 불사르면서까지 바울이 전한 주님을 향해 180도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아테미 신전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장이가 자신의 동업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에베소의 은세공장이들은 은으로 아테미 여신상과 신정 모형을 팔아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동업자들을 다음과 같이 충동질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데메드리오가 겉으로는 아테미 여신을 위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본심은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도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였습니다.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아테미 여신상과 신전 모형을 팔아 판매하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죄인인 자신들의 직업은 결과적으로 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그렇듯 영적인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는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그의 본심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 때문에 에베소와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아테미 신전에 등을 돌리는 것을 가만히 방치해 둘 경우에 그동안 자신들이 아테미 여신과 신전 모형 제작 판매로 누려오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테미 여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판매로 밥 먹고 살면서도 정작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아테미 여신에게 두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테미 여신을 빙자하여 풍족한 생활이라는 우상,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니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간단하게 선동당한 그의 동업자들은 바울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아테미의 이름을 열렬하게 연호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분노하고 아테미를 연호한 까닭도 데메드리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그들 역시 바울로 인해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오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 위협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연호는 실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오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고수하겠다는 결의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들도 아테미 여신보다는 아테미 여신을 수단 삼아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목적으로 삼은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고수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들의 면전에서 전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외면해버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지니시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명분 삼아 형체를 지닌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들 또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처럼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에 불과할 뿐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크리스천이 자기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명분 삼아 눈에 보이는 자신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멸을 하나님 앞에서 재촉하는 해악이요 독이 될 뿐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파이가 커지는 것은 도리어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상고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일깨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고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은 크리스천은 자신의 기득권이나 특권, 자기 수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장하는 자본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듯이 자본주의 논리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뿐입니다. 크리스천은 적당하게 일하고 다 함께 평등하게 나누자는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듯이 인간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말살시키는 공산주의는 결국엔 사회 붕괴를 초래할 따름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후에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몫을 누군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일구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확립되고 사회의 공정성과 공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조직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지거나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아무리 많다 한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 정의와 공정성과 공익을 구현하고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일을 행하든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의 확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갑질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족과 자족, 그리고 감사와 참된 행복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목적으로 삼은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무관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시골에서 집안에 면석이 한 사람이 있으면 사돈에 8천까지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예전에는 공무원 봉급이 박봉이었습니다. 시골 면석이 봉급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돈의 8천까지 먹여 살리는 면석이라면 탐관오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탐관오리는 척결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패한 탐관오리도 사돈에서 8천까지 먹여 살릴 정도로 우리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 삶의 목적이 된 오늘날에는 우리는 실종되고 나, 내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 역시 자기 자식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해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돈의 8천은 고사하고 자기 형제와의 관계마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정성과 공익이 확립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만난 한 기업인이 대학교 졸업생 중에 10만 명이 삼성그룹에 응시하는 우리의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 작년에 전문대학, 사립대학, 국립대학을 총 망라해서 대학을 졸업한 내국인의 숫자는 48만 4,9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니 삼성그룹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응시자가 2013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 작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서 연간 응시자가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4월에 치러진 올해 상반기 공개 채용에도 응시자가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날 치러진 현대자동차 그룹 공개 채용에 응시한 대학 졸업자의 숫자가 1만 명이었으니 상반기 삼성그룹 응시자 10만 명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반기 추세로 보아 하반기까지 합치면 올해에도 삼성그룹 응시자는 연간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따지자면 해마다 대학 졸업자 청년 2.4명 가운데에 한 명이 삼성그룹에 응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른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외모뿐 아니라 생각, 판단, 취향, 습성, 관심, 능력도 다 같지 않고 하고 싶은 일도 모두 같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 아무리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 대학 졸업 청년 가운데 2.4명당 1명은 매해 삼성그룹에 응시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것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 입사를 통해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추구하려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을 풀을 청을 사용하여 청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청년 시절이 몸도 마음도 정신도 가장 싱싱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헌신과 봉사 정신도 불의를 척결하는 정의감도 공익을 확립하는 공정성도 세상을 혁신하는 도전의식도 그때가 제일 왕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청년 엘리트들이 그저 안일하게 자신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크리스천이라 한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몫을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작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나라에 위기가 터졌을 때 그들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3일에 일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부산과 동네를 함락시킨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자 선조는 임진왜란 발발 17일째인 4월 30일에 도성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피신했습니다. 나흘 후인 5월 4일에 선조는 다시 평양 피신을 앞두고 의영대장 윤두수에게 적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사실인가? 라고 물은 것으로 선조실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조선 땅을 유린하고 있는 외군의 절반이 정말 조선 사람들인가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소장은 이덕일의 칼날 위의 역사라는 제목의 연재글에서 이 선조실록을 인용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외군에 가담했는데 그 이유는 일방적인 병역세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매년 삼배나 무명 두 필씩의 군포를 병역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한 집에 남자가 두 명 있으면 1년에 네 필의 군포를, 남자가 세 명 있으면 매해 여섯 필의 군포를 병역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것은 과중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병역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양반들은 백성보다 더 많은 병역세를 납부함이 마땅했을 터인데 오히려 양반들에게는 병역세가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당시 청년 엘리트들을 포함한 양반들이 자신들만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꾀하느라 민초들의 고초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군이 침입하자 도탄에 빠져있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혹 세상이 뒤집히면 공공한 삶이 나아질까 하고 무기를 들고 외군 편에 가담한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꾀했던 조정과 양반들이 자초한 민심 이반이요 화였습니다. 나흘 후인 6월 25일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비극적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에 걸친 6.25 전쟁 기간 동안 전 국토는 폐허로 변했고 인명피해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4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남북한을 합쳐 인구는 3천만 명이었고 각 가정은 대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 당시에 저희 집만 해도 부모님과 저희 형제를 합쳐서 아홉 식구였습니다. 당시 한 가정이 평균 여섯 식구로만 구성되어 있었다고 쳐도 450만 명의 인명피해는 거의 각 가정당 한 명이 전쟁으로 죽거나 다쳤음을 의미합니다. 3년 만에 전쟁은 멈추었지만 남북을 가로막은 휴전선으로 인해서 무려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동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될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들이,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최고 학부를 나온 청년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만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423년 전 임진왜란의 비극, 65년 전 6.25의 참극이 이 한반도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은 자신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이웃과 나누되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번영으로 이웃과 나누자는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이 응당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몫을 누군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형체를 지닌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특정 공간 속에서 특정인 한 사람과만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스스로 계시는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개별적으로 영으로 임해 계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벌써부터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몫을 누군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결실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정의와 공정성과 공익이 구현되고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천인 우리가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란 우상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안보, 통일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려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요 이웃과 나누되 다른 사람의 부와 번영으로 나누려는 진보주의자도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 모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의 기득권과 몫을 누군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파이를 키우려 한다면 우리 자신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인 열매로 결실되게 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공익이 확립되게 해 주십시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손과 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분단된 조국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보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름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메르스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메르스로 인해 다른 질환의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군인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